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수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15절부터 17절까지를 다루었었는데요. 거기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모두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그런 표현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또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18절부터 20절까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구속주도 되십니다. 아담 안에서 인류가 타락하였을 때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구속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새 창조의 영역에 속한 그러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내용은 창조, 다시 말하면 이제 첫 창조에 관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은 새로운 창조, 새 창조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조한 그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의 영역에 대해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런 대략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라는 이 말은요, 새 창조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처음이 되신다, 그런 의미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으뜸으로서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먼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자주 이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였고 27절에 가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은요 몸의 지체들과 아주 유사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몸을 보면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또 입, 팔, 다리 등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개별적인 독립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에 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일체인 것이죠. 하나입니다. 보기에는 눈, 코, 입, 팔, 다리가 다 다른 것 같아도요. 그러나 그것은 몸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독립체가 아니고 이것은 연합체입니다. 사도는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서로 독립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체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붙어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그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4장 이 부분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를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새 창조의 영역에 있어서 교회의 통치권을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런 의미인 것이구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여기 머리라고 했을 때에 이 의미는 새 창조의 영역에 있어서 교회의 통치권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비유를 마치 머리가 모든 지체들에게 생명적인 힘을 넣어주는 근원인 것처럼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 나중에 사용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구절에서는 이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겁니다. 이 구절에서는 통치의 머리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바울은 교회를 통치하는 권위를 가지신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이시오. 신자들은 오직 그만을 바라보아야 하며 지체들의 연합은 오직 그에게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잘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칼빈이 지적한 것처럼 예수님은 새 창조의 영역에 있어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외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 계시고요. 그곳에서 온 교회의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계시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구속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는 예수님이 그곳에 이제 계시는 것이죠. 왜냐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권과 주권 모두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골로새 이단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골로새 이단 때문에 물론 이 말씀 아닌 것으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그런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런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골로새 이단은 교회의 최고되는 그 머리되는 위치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갖다 놓는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 이단은 교회의 최고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빼내고요. 그 자리에 무엇을 갖다 놓냐면은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또는 헛된 속임수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갖다 놓는 것이고요. 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또 천사 숭배 막 등등 막 그런 것들을 골로새 이단은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이단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죠. 그들이 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죠. 그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청사, 숭배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고 다른 이상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무엇에 그들은 주된 관심을 가집니까? 신비한 현상이라든지 또 세속적인 것들 막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러나 기독교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최고 통치권자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소유권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들의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그리스도만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 다음에 18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그가 근본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근본이요. 여기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것인데요. 그 뜻은 시작, 처음, 시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케. 그래서 여기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아르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르케, 시작, 처음, 시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의 시작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 무엇의 시작인지는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머리라고 할 때는 교회의 머리라 분명히 이 표현을 했지요. 그런데 근본이라고 할 때는 그가 근본이요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순서대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의 머리이고 또 교회의 근본이 되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창조의 영역에 있는 교회의 창시자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르케인 것이지요. 아르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근본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의 아르케, 근본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은 바가 되었다 말하고 있고요. 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랬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만물의 아르케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물의 시작은 그리스도이지요. 만물의 시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근본은 예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요. 본문에서 교회의 근본 또한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새 창조의 영역, 교회의 시작이시라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의 영역에서 소유권과 주권, 그리고 통치권을 다 가지고 계시고요. 또 근본이 이제 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끝부분에 가보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의 근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으뜸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시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으뜸이시죠. 교회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으뜸이시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으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머리, 근본, 먼저라고 하는 이 용어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최고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은 만물의 으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지 못하셨더라면은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믿는 자들의 육체적인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믿는 자들의 모든 소망도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믿는 자들의 의로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과 확신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으뜸이 되십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의 근본이 되시기에 으뜸이 되십니다. 이것도 당연한 것이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과 확신의 기초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요 또 회복시키시는 자라면 이러한 영광이 그에게 돌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임에 틀림없다. 칼빈이 오늘 본문 구절을 아주 잘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아주 잘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또 회복시키는 자라면인데 이것은 이제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이니까 이것은 구속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라면은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칼빈이 이것을 한 문장으로 아주 잘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으뜸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삶에서 최고의 자리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서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또 구속주도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근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삶에서 그리스도를 최고의 위치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최고의 위치에 계신 으뜸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이제 찬양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9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19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19절 말씀은요. 20절과 문장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20절에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19절과 20절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문장으로 해서 이 두 구절에서 주어는 아버지께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동사는 맨 끝에 나와 있는 기뻐하심이라 이겁니다. 이게 동사입니다. 주어는 아버지께서고요. 아버지께서는이고 동사는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는데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두 가지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는 19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이걸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해 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충만이 거하게 하셨고 또 구속주의 피로 인하여 만물과 화목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은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19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모든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all the full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the fullness. 그러니까 all이라고 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fullness 해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충만은 완전하고도 풍부함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풍성함 또는 풍부함 그런 의미이고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좀 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가면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충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펄전은 모든 충만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런 거로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능력, 지혜, 진리, 불변성,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그 안에 있고 헤아릴 수 없고 다함이 없는 충만이 있습니다. 최대의 지성일지라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충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펄전이 모든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모든 충만은 능력, 지혜, 진리, 불변성 등등 그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능력, 진리 등등 모든 충만한 것이 다 이제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충만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을 너희들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러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의 근본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의 다른 존재들에게 우리들의 눈을 돌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는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을 천사들에게 부어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받든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 마리아를 숭배합니까? 왜 교황을 숭배합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왜 신비한 현상을 추구합니까? 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합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붙들고 또 관심을 돌려야 하는 분은요,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며 또한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로 만물과 화목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번째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십자가의 피로 만물과 화목해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천사, 사람, 그리고 자연세계를 모두 내포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만물이라고 했을 때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천사들, 또 사람들, 또 피조세계, 피조물들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자연세계 모두를 화목시키고요. 또 천사와 사람과 만물도 모두 화목시키는 이제 그러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범위는 대단히 넓습니다. 온 우주에까지 미치는 것이죠. 온 자연세계, 피조세계까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제 미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범위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세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자연세계도 함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에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자연세계도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벌할 때에 땅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연세계가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고통받고 있는 피조세계, 자연세계 회복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깨어져버린 자연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세계가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입니다.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과 화목되는 데 있어서 그 중보 역할을 누가 하냐니까 그리스도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를 통해서 그렇게 화목해 하는 그런 일을 이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은 만물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속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셔서 이제 모든 신성의 충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요. 또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깨어진 만물과의 그 화목을 이제 이루어내셨고 주님께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시작이 되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써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제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자리에 계시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골로새 이단들처럼 이와 같이 높으신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잘못된 교훈에 절대로 미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고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높이고 찬송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참 징계받고 심판받고 저주받은 사람들과 온 피조세계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구속주이신 것을 오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최고의 자리에 주님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평생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